여러분, 제가 지난주일에 말씀을 전하면서 이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오른 눈을 빼라. 그러면 우리가 언약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한쪽 눈을 잘 지키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양쪽 눈을 뜨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볼 수 있는 눈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보는 눈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쪽 눈을 감거나 한쪽 눈을 빼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고 죄의 종노릇하고 사단의 그 괴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주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믿음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고 놀라운 보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곳에는, 믿음이 있는 자는 그 마음 가운데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는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는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에 대한 믿음이 없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곳에는 서로를 신뢰함이 없기 때문에 불신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이 자리하고 있는 그곳에서는 절대로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평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삶은 진실로 괴로운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이 있는 곳에는 그와 같은 것들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믿음이 있게 된다면 우리는 과연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믿음이 없게 된다면, 그리고 불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불안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참된 믿음을 가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항상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평화를 유지시켜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나는 과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아니면은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그런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은 쉽게 할 수 있는 질문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 다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믿음이라는 단어에는 서로를 신뢰한다, 다른 사람을 신용한다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대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부모님을 믿거나 자녀를 믿거나 친구를 믿거나 아니면 내 회사의 동료를 믿거나 어떤 사람 사이에 관계했던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차원의 믿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인간적인 삶의 수준에서의 어떤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에 대해서 우리들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 마음 가운데 자기 자신은 선하고 그리고 정직하다고 믿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근거로 자기 자신은 하나님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가지고 있는 그 신뢰의 차원과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가, 그리스도를 믿는가의 이 믿음의 내용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믿음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참으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잘못된 것이었다는 것을 그가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강한 자부심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 확신이 너무나 지나친 나머지 자기들은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방인들은 다 개와 같고 그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당할 자들이라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어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인사도 나누지 않고 그들과 대면하려고도 하지 않았던 그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도 바울은 그들의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는 그와 같은 믿음이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유대인들이 이러하였을진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참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잘못된 믿음 가운데서 거짓된 확신 속에서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기사들을 읽을 때마다 우리들은 마음 가운데 일종의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진실로 참된 지식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지식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 사람인가? 그것이 나의 마음 가운데 참된 믿음으로 자리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어떤 믿음들은 일시적인 믿음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이해하기는 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어서 단지 자기 자신의 형편과 처지와 그리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믿음을 가졌다가 상황이 바뀌니까 그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도 또한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권능을 인하여서 그들이 크게 놀라고 그리고 그 말씀을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회개할 것을 요청하실 때에 그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거스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은 상황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한 말을 한번 보십시오.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럴 때 저희가 다 소리 질러서 말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겠나이다.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강팍해졌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참으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람들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자기의 길로 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대마가 누구입니까? 이 사람도 바울과 함께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일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그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자기의 길로 떠난 그와 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믿음은 일시적으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믿음 안에 서 있지 못한 자들임을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기 스스로 자신의 확신에 의해서 가지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진리를 가르치셔서 가지게 되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참되고 확실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셔서 우리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확신하게 되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다른 것을 통해서 오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믿음은 자라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열매를 나타내게 하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이 믿음을 절대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아, 성경을 읽으면서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은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참된 믿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셔서 온전하신 우리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영혼을 이끄시는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참되게 구원하는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기사들과 말씀들을 읽고 들으면서 그것을 인정하고 수긍하는 그 지식,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믿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을 믿는 믿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그런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두고 있지 않은 믿음은 모두 다가 거짓 믿음이요, 일시적인 믿음이고 형식적인 믿음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도 없고 이런 믿음은 결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 자신이 혹시라도 아직 이런 형식적인 믿음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신이 믿는 바가 무엇인지, 그 믿음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관계를 가지고 있는 믿음인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이 믿음이 그리스도와 관계하고 있지 않다면 그 믿음은 완전한 믿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복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에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다가 마지막 날에는 낭패를 당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였고 내가 여러 가지 봉사들을 하였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참된 구원 얻는 믿음은 아닌 것입니다. 이 믿음이 어디까지 도달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식들이 참된 지식이 되어서 그것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유익이 되고 그 지식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를 이름으로는 알고 있지만 자기의 믿음의 대상으로서는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믿으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그 삶의 면면을 들여다보면은 그는 그 모든 삶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고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앙적인 행동은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분으로서 우리의 이 죄악이 가득 찬 마음을 날마다 그의 피로 씻김을 받고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 가운데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그의 마음이 소원하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죄에 대해서 죽어 있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을 살 때에는 그들은 즉시로 세상적인 삶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불행한 일이고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의 초반부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은 그것을 질문해 봐야 합니다. 그 믿음이 그리스도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살아계시고 그와 동행하는 그런 믿음이라면 우리들은 진실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교리를 공부하고 설교를 들을 때에는 그리스도를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에 우리가 홀로 공부할 때에 직장에서 일할 때에 그리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살아 역사하지 않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형식적인 아주 미숙한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고 우리의 신뢰 대상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재산을 의지하고 자기의 명예를 의지하고 성공을 의지하고 노력을 의지합니다. 그런 것들이 자기 자신을 보상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힘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낭패를 당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까? 저는 오늘 이 로마서 3장 25절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그렇게 붙들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를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그렇게 신뢰하고 그를 믿어야 하는지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고 신뢰해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시기 때문인데, 여러분, 이 화목 제물이라는 이 말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말의 의미에는 그가 우리의 죄를 보상해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보상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만족시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6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죄의 삯은 사망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그 죄에 대한 삯이 사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처한 형편이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결과가 선포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을 들을 때에 이 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집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모든 사람이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가?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좀 더 관대하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 안 되는가?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듣기를 좋아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에 대해서는 얼굴을 찌푸리고 그것에 대하여서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를 가지고 있는 교만한 인간의 성품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와 같은 선포가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류는 죄를 지었고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우리의 머리 위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하나님을 저버린 자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형상을 따라서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그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무시하였습니다. 그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운 자라면 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결코 불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인들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의 심판에 대해서 불평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면하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도덕적인 요구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함이나 구원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우리 인간은 철저하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그 요구를 만족시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죄에 대하여서 그것을 보상할 길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처한 처지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마음에 어떤 죄도 짓지 않고 그리고 어떤 행실로도 죄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까지 지어왔던 수많은 죄악들에 대한 그 죄에 대한 보상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갚을 길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우리 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덕적인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공의가 너무나 이 무거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만 집착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무조건적인 은혜, 그것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에 얄팍한 기대감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에 지나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다른 속성들에 대해서는 무지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만족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도덕적인 통치를 만족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구원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그것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범죄함으로 저지른 일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데 이것이 만족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베풀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공의를 만족시킨 자에게 보상이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각가지 나름대로의 보상을 생각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하였습니까? 그들은 자기의 의의를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의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 자신들이 의로워지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외에 성자들이나 성인들이나 그들의 그 공로를 의지하거나 고해 성사나 자선을 통해서 자신의 죄에 대한 보상을 그들은 마련하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도덕적인 선행이나 자기가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대해서 보상이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은 결코 우리의 죄를 보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보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보상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만족시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가 바로 그것을 위한 삶이 아니었습니까? 왜 그리스도께서는 죄 없이 태어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삶을 사셨습니까? 그는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지만 죄가 없는 분이셨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거스린 적이 없었으며 그 마음에 간사가 없었습니다. 그의 행실로 죄를 범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왜 그렇게 무죄한 삶을 사셔야 했습니까?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보상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기 위하여서 그가 죄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는 또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그는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한 심판을,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그가 십자가에서 형벌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만족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고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의의를 그가 소유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와 같은 의의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다 그의 삶으로 그의 피로 보상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에 대해서 그것을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보상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죄 없는 삶을 사셨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던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라야 그가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에 근거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게 되었고, 그를 믿는 자에게 그의 의를 전가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수여하여 주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위한 보상이 되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셔서 완전한 삶을 사셨고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내가 만족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을 믿고 신뢰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는 이 말에는 그가 우리의 죄를 덮는 덮개가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의 덮개가 되어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를 나누셨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속죄소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막 가운데 속죄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소는 뻥 뚫려 있는 공간이 아니라 그것은 그 짐승의 가죽으로 덮여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캄캄하였고 그 안에는 등잔이 있었고 진설병이 있었고 향단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주님을 만났고 주님과 교제하였고 거기에서 먹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같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하나님의 용서가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죄소를 덮고 있었던 이 덮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덮어주시는 덮개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가려주는 덮개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눈은 우리의 죄를 살피고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눈앞에 우리의 더러운 죄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가 가리워져서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우리의 죄가 가려져야 한다는 것을 여러 곳에서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제사장들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죄인에 불과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자신의 죄악된 몸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히 대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자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형들은 인간들에게, 우리에게 인간의 죄가 그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는 없어지지 않지만 그것이 가려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에 그 용서는 완전한 것이어서 결코 그 용서해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덜쳐내서 다시 심판하는 법은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그 죄는 반드시 용서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용서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의 죄가 용서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없던 것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셔서 용서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용서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가리워주셨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 죄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는 분이 되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죄에 대한 망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매한 분이 아닌 것입니다. 단지 죄로 가득한 부정한 자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 더러움을 가려주셔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수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수여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부여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그 의를 전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의를 받는 손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전가해 준 의로 인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죄의 수치를 가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덮개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죄는 더러움이 아닙니까? 죄는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것인데 우리의 더러움을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릴 수 있는 의의 옷을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7장 14절 말씀은 이것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계시록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의의 옷이 되어주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눈앞에 우리의 죄를 가려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부끄러운 죄는 덮어져야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의 의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가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에게 받은 이 의의 옷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주기에 충분하며 완전한 의의 덮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것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리스도의 의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더러운 죄를 가리워준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리스도만을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시는 분, 즉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죄 있는 모습을 가지고 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막힌 담이 있어서 결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가 만든 불행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자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고 교회를 통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길을 우리 주님께서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읽을 때 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할 이 구속의 언약을 체결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셨고 자기의 삶으로 율법을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는 모든 형벌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시고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서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죄가 만족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에 아무런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을 마음껏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 얻을 수 있고 그들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사람의 영혼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죄인들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거기에서 우리의 죄는 힘을 잃어버리고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로역정에 보면은 이것을 존 버진이 얼마나 실감 있게 그려놓았는지 모릅니다. 그가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십자가가 있는 언덕을 향하여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가 그 십자가 아래 갔더니 거기에 큰 무덤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가 그 무덤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거기에서 고귀한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때에 그의 등에서 죄의 짐이 떨어져서 무덤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의 영혼 가운데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였고 참된 자유로움을 경험하였다고 그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거기에서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과 화목되는 우리의 영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영혼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까?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이 있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진실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회 되기를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만물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의 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와 화목해 하기를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공의를 보상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깨끗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그 옷을 입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자기에게 나아오는 자들에게 기꺼이 그들과 화해하기를, 화목하기를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바로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되고 이 믿음만이 우리의 확실한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이 있는지를 살피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